5.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마태오복음서 27장 27절에서 31절, 마르코복음서 15장 16절에서 20절, 요한복음서 19장 1절에서 15절. 로마 군사들의 희롱. 파스카 축제 때 치안 유지를 위하여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데리고 온 총독 친위대는 600명쯤으로 편성된 부대였습니다. 빌라도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님 둘레에 모여들었습니다. 마태오복음서 27장 27절 참조. 로마 군사들은 새벽부터 유다인들의 입을 통해서나 혹은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칭 임금이라는 말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광신자이거나 공상가로서 임금이라고 자칭한다면 이 기회에 그를 임금처럼 꾸미고 놀려주자고 의논하였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 채찍질을 당한 예수님은 다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면서 흐른 피 때문에 옷이 피부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짓궂은 군사들이 예수님을 임금처럼 꾸미려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마태오복음서 27장 28절 참조. 군사들이 인정사정 없이 예수님께 덤벼들어 그분의 고통 따위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피부에 붙어있는 옷을 난폭하게 벗겼습니다. 그 때문에 피부가 찢어져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임금의 옷이라고 하면서 군사용 자주색 외투를 입혔습니다. 팔레스티나에 흔히 자라는 갈대는 막대기처럼 생겨서 로마 군사들이 장작 대신 썼기 때문에 막사에 늘 상비되어 있었습니다. 병사 하나가 갈대를 왕홀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왕관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눌러 씌웠습니다. 마태오복음서 27장 29절 참조. 예수님을 의자에 앉히고 한바탕 깔깔대고 웃으면서 조롱하였습니다. 마르코복음서 15장 17절에서 18절 참조. 군사들이 로마 황제에게 인사하는 말을 흉내내어 유다인의 임금께 인사를 올리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또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3절 참조. 지루한 재판에 짜증이 나던 군사들이 재미있는 놀이를 벌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병사들도 구경하려고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군사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군사는 예수님 손에 잡고 있던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가시거니 피부를 뚫고 머리에 박히도록 힘껏 내리쳤습니다. 어떤 군사는 엎드려 절하는 흉내를 냈습니다. 마태오복음서 27장 30절, 마르코복음서 15장 19절 참조. 잔인하고 역겨운 병사들의 만행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우를 받은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처참하였을까요? 일부 군사들이 십자가형 집행을 준비하는 동안에 수형자인 예수님은 비열하기 짝이 없는 로마 군사들의 농락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더 이상 사람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해졌습니다. 그들에게 괴로움을 받는 예수님은 한낱 장난감에 불과하였습니다. 보라 이 사람을. 예수님을 처참한 임금으로 분장시키고 무자비하게 조롱한 병사들의 만행은 총독이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지나치게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가짜 임금으로 분장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빌라도는 유다인들의 압박에 밀리면서도 유다인들에게 경멸과 야유를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보기 흉한 예수님을 총독 관저 대문 밖에 모여있는 유다인들 앞으로 끌고 나가도록 빌라도가 군사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보다 앞서 관저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죄수를 여러분 앞으로 끌고 오겠소.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혐의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보면 알 것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4절 참조. 그리고 손으로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요한복음서 19장 5절. 빌라도는 속으로 보라, 이 불쌍한 사람을 이제 억지 부리지 마라. 이처럼 처참한 모습을 보고서도 너희가 죽이라고 소리치는 것은 얼마나 몰인정하고 어리석은 짓인가. 공중 질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내가 만일 예수를 참으로 폭동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벌로 사건을 수습하려 할 까닭이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비극을 벌이기보다는 이 정도로 타협하고 수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이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고소를 취하하기를 은근히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마에게 매수된 수석 사제들의 반응은 빌라도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요한복음서 19장 14절. 이러한 빌라도의 말은 유다인들의 체면을 깎는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더욱더 날뛰었습니다.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요한복음서 19장 15절 참조. 그러나 빌라도는 유다인의 그런 외침조차도 야유의 씨앗으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을 즐기기라도 하듯이 한마디 던집니다. 여러분의 임금을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오. 요한복음서 19장 15절 참조. 유다인들은 더욱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이러한 야유는 유다인들에게 던진 일종의 안갚음이기도 하였습니다. 빌라도의 야유를 받고 흥분한 수석사제들이 이성을 잃고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15절.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의 선민임을 부정하는 중대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이 통치하는 신정 제도였습니다. 유다인들의 자랑은 자신들의 통치자가 하느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인들에게는 하느님만이 자신들의 임금님이라는 것이 그들만의 특권이자 가장 깨끗하고 숭고한 영광이었습니다. 판관기 8장 23절 참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야수적인 분노를 터뜨린 이 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주저 없이 유다인 지도자들은 영광스러운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것을 단 한마디로 거침없이 부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하느님의 백성임을 부정하였습니다. 동시에 로마 황제의 권위를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인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처참한 모습을 한 예수님을 군중 앞에 보였을 때 예수님을 동정하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5절에서 6절 참조. 유다인들이라면 누구나 민족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강력한 메시아만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처참한 모습의 무력한 메시아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광경은 민족적인 교만과 수석사제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군중이 모든 인간적인 정감을 빼앗기고 잔인성만 남은 채 날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판석에 앉은 빌라도. 드디어 유다인들의 책략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유다인들이 찌른 창 끝이 빌라도의 방패를 뚫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양심을 거슬리는 선고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사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요한 책임은 유다인들에게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리고 총독 관저 밖에 마당인 돌을 깔아놓은 광장에 설치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13절 참조. 형사 재판의 경우 판결은 재판석에 앉아서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 자리는 나무로 만든 단이라 쉽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위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재판석 앞에 섰고 군중은 여전히 관저 대문 밖에서 버럭버럭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손을 씻는 빌라도. 빌라도는 폭동이 일어나려는 조짐을 보고 더 이상 예수님을 석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죄가 확실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게 된 빌라도는 매우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아내의 꿈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한 그는 자기가 의인을 죽임으로써 불의한 살인자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서 27장 24절. 빌라도의 이런 행동은 무죄한 사람이 억울하게 흘리는 피는 하늘의 복수를 외칠 것이다 라는 로마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살인범을 벌하는 신들의 처벌을 면하려고 손을 씻은 것입니다. 꼼짝없이 미신에 매인 로마인은 손을 씻어 그 복수를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손을 씻음으로써 유다인들에게 자기 책임이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자위하였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원로들은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살자의 시신 앞에서 손을 씻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6절에서 8절. 그러한 관습이 라틴인에게도 그리스인에게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인이었으나 유다인들의 그러한 관습을 알고 있었다고 짐작됩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은 행위의 의미는 자신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선언하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유다인들의 반응. 빌라도의 행동을 이해한 군중은 곧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요. 마태복음서 27장 25절. 유다 지방에는 수탈기 울기 전에 목을 맨 사람의 피는 그 사람 머리 위에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밤중에 마시는 사람의 피는 그 사람 머리 위에 있다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 또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한 대답은 예수님이 흘릴 피의 책임을 자신들과 후대가 지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관련하여 유다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였든 그들은 종교적으로 양자택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인정하거나 또는 하느님을 모독한 자로서 그에 따른 사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은 유다인 지도자들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도 그 책임의 반을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보다 유다인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11절 참조. 예수님에 대한 사형 선고. 빌라도의 결정은 곧 실천으로 옮겨갔습니다. 빌라도는 무죄임을 확신하는 분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비겁한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다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16절 참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사법 절차에 따르면 사형 선고는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 그것을 낭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말로만 선고하면 그 판결은 무효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래된 십자가 사형 제도를 로마 제국에서도 채택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이 형벌을 절도, 살인, 반역, 반란죄를 범한 죄인을 처벌하는 가장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형벌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형벌은 너무나 잔인하여 로마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채찍질.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사형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쇠약하게 만들어 십자가에서 빨리 죽게 하려고 먼저 채찍질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형은 로마에서 유래하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유다인들에게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오복음서 27장 26절, 마르코복음서 15장 15절 참조. 이처럼 잔인한 채찍질은 노예들에게만 가해졌을 뿐 로마 시민에게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 참조. 로마 제국에서는 자유인에 대해서는 가느다란 채찍이나 납덩어리가 달린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예수님께는 납덩어리를 단 채찍으로 때렸던 것 같습니다. 유다법에 따르면 태형은 40번 때리는 벌로 정해져 있었으나 실수할까봐 39번만 쳤습니다. 코린토이서 11장 24절 참조. 로마법에는 40번이라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유다 전기 참조. 따라서 예수님의 경우에는 몇 번을 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빌라도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안토니아 요새의 바깥들에 모여있는 군중 앞에서 예수님은 옷이 벗겨진 채로 낮은 기둥에 묶여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군사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긴 가죽끈에 매달린 납덩어리에 의해 피부가 찢어져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할 목적으로 채찍질을 하여 유다인들의 마음에 동정심을 일으키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을 선고한 다음에 때린 채찍질은 인정사정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난은 채찍질을 하는 손이 지쳤을 때나 총독이 그만하라고 명령할 때에야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기절하신 뒤에야 그 고난이 끝났을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처참한 몰골은 도저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네 복음서의 기록. 마태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다음에 채찍질과 모욕을 당하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루카 복음서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매질이나 하고 그냥 풀어주려고 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루카 복음서 23장 16절 참조. 요한 복음서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적들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채찍질과 모욕을 받게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5절 참조. 채찍질을 당하여 처참한 몰골에 가시관을 왕관이랍시고 쓰고 곤룡포랍시고 자주색 옷을 걸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한 사람이 아무리 임금으로 자처한다 하여도 허황되어 보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사가는 이러한 사건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고찰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굴욕과 겸손 중에 메시아 나라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과 모욕의 장면을 네 복음사가들이 매우 자세히 기록한 것을 보면 이러한 모욕적인 조롱이 한동안 계속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 애처로운 장면을 목격하거나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복음사가들의 마음에 뼈아픈 회상이 사무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11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빌라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자가 누구일까요? 카야파일까요? 유다인 지도자들일까요? 유다스일까요? 대반자 유다 이스카리오스 물론이고 유다인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정체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유다스가 배신자의 전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유다스는 최고 심판자이신 하느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직책상 어쩔 수 없이 이 문제에 말려든 것과는 달리 유다스는 자발적으로 스승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무겁습니다. 유다스는 예수님이 최고의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자 즉시 최고의회에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 때 받았던 은돈 33켈을 되돌려주면서 자기의 배반을 후회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카야파를 비롯한 최고의회 의원들은 빌라도의 거듭된 예수님 석방 시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카야파와 최고의회 의원들이 져야 합니다. 대사제인 카야파는 민족의 최고 지도자의 자격으로 백성 전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말한 자입니다. 구전에 의하면 훗날 총독 직책을 떠난 빌라도는 자기 아내와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총독 관저. 사도들 시대 이후 초창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을 선고한 장소를 알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로 가신 길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 장소를 찾았습니다. 역사가들은 그곳이 얕파문에서 가까운 헤로데 대왕의 궁전한 별채였다고도 하고 또는 티르포에온 골짜기에 있는 메헤게메 민사재판소라고도 하고 또는 성전 대광장 북쪽에 있던 안토니아 요새라고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장소가 가장 유력한 것 같습니다. 1858년에 예루살렘 도성에서 실시된 발굴 조사 결과 안토니아 요새에 이어져 있던 돌을 깐 광장이 시온 수도회의 액체 호모 수녀원 지하에서 발굴되었습니다. 바로 이 광장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한 자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로마 총독 관저, 즉 그리스어로는 프라이토리온이고 라틴어로는 프레토리움이라는 단어는 일시적으로라도 총독이 살거나 재판하는 곳을 뜻하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평상시에는 지중해 해변의 카이사리아 성읍에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총독 관저라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파스카 축제 때 치안 유지를 위해 군대를 대동하고 예루살렘에 온 로마 총독은 자신과 군대가 머물 장소가 필요하였습니다. 안토니아 요새는 성전뜰이 환히 내려다 보여서 유다인들의 동태를 살피는데 가장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렀을 것입니다.